사랑해 아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주시고 믿음의 성숙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영원한 말씀 앞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불안한 미래를 마주하며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누리고 나누라고 주신 것들에 매몰되고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님을 잊고 지낸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많지만 저희가 더 나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이미 주신 복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환경에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위로받기보다 먼저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먼저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먼저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길 기도합니다. 한국은 정치적 이념의 충돌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격변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빛이 희미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역사 속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더딜지라도 진리는 항상 승리한다는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나와 너,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세상의 변화와 생명의 구원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며 저희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100여 년 전 가난한 조선 땅에 삶을 던져 사랑을 실천한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의 정신을 기억합니다. 저희 100주년 기념교회가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유한한 삶을 마치고 영원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요한 계시록 2장과 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일곱 개 지역에 있던 교회에게 하신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그 내용은 각 교회에게 하신 칭찬과 책망, 그리고 권고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교회에 하신 말씀은 앞에 여섯 개 교회에 하신 말씀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엄중하고도 충격적입니다. 일곱 교회 중에 칭찬을 듣지 못한 유일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들었지만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악한 자, 즉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려낼 줄 아는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함이 있었을지라도 실상은 부요하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라함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고 책망을 들었지만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고 책망을 들었지만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가 점점 더 많아지는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을지라도 죽은 것과 같다는 책망을 들었지만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소수가 있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7 교회 중에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듣고 책망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아무런 칭찬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사람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교사나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이세벨을 용납하여 행음하거나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칭찬도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그 어떤 교회보다도 부유하였습니다. 그들도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의류산업과 의료사업에 뛰어들어서 부유하게 되어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입을 수도 없는 명품 겉옷, 튜닉을 입고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눈에는 그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이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지만 또한 이 말씀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흔히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전도할 때 이 말씀을 보여주곤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문 또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문은 안쪽에만 손잡이가 있어서 당신이 문을 열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는다며 마음의 문을 열도록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와 같이 설명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있다면 19세기의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먼 헌터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빛이 은은하게 번지는 고저녁한 밤에 누군가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아마 교인들 대부분은 이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신 집의 문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로 상징되는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 문 앞을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쓰셨지만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손에 못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서 오랫동안 두드리셔서 오래 참으신 모습이 역력하지만 피곤해하시거나 분노의 표정을 짓지 않으시고 눈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는 이 그림의 제목 세상의 빛과 관련이 있는 등 랜턴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아래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죄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형상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불신자에게 회심을 촉구할 때 그리고 그 회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음을 말할 때 인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권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라오디게아 적 욕망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라오디게아 적 가치관에 옷을 입으면 명예를 얻는 것이라고 여기며 라오디게아적 삶의 눈을 뜨는 것이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며 미지근한 것에 눌러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삶의 마침표를 찍고 주님으로 부요하고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의 눈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간절함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가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하루 세끼 식사를 나타내는 아침, 점심, 저녁이 있듯이 헬라어에도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표현하는 말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아침을 아크라티스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른 빵 한 조각을 포도주에 찍어서 급히 먹는 것입니다. 마치 시리얼에 우유를 부어서 먹거나 토스트 한 조각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정도입니다. 점심은 아리스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광장이나 가로수 아래 또는 도로가 등에서 먹는 것입니다. 마치 학생이나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싸온 도시락을 먹거나 구내식당에서 라면과 김밥을 사 먹는 정도입니다. 저녁은 데이프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침처럼 급히 먹는 식사도 아니고 점심처럼 길가나 나무 그늘에서 대충 먹는 식사도 아닙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 안에서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먹는 잘 차려진 식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에서 먹다가 데이프네오인데 만찬을 들다의 의미입니다. 밥을 함께 먹는 것은 단지 배를 불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밥을 함께 먹는 것을 통해서 너와 내가 한 공동체의 일원이고 한 가족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가족을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이나 세속적 가치관을 더불어 먹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먹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그 마음과 삶에 주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영어의 몸이 되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없지만 그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도 자유롭습니다. 그가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3년 동안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지중해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가장 오랫동안 머물며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지금 그곳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유대인들은 기도를 드릴 때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는 것이 일반적인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할 때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를 드릴 때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때 바리새인의 기도 자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처럼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임에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며 서서 기도한다고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절박함의 표현이기도 하고 크신 하나님과 작은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온 나라를 우상 숭배의 전시장으로 만든 것에 대한 징계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할 때 무릎을 꿇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넣을 정도로 구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리실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드리는 기도가 그만큼 간절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드렸는지 1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린 첫 기도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5대 도시는 로마를 비롯하여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최고,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당시로는 없는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고대 세계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렸습니다. 또한 에베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자랑거리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그 신전은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음은 물론 경제의 근간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경제를 비롯한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곳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커, 높아 보이는 것, 더 커 보이는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에서 성인으로 자라나야지만이, 또 영적으로 강건해져야지만이 에베소라는 세속적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17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두 분은 지금 제주도에 계십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대답을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하면 이러합니다.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십니까? 부모님은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신다고 거기에 가 계십니다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부모님은 제주도가 좋으시다고 오래 전부터 거기에 살고 계십니다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두 경우 다 계시다인데 헬라어로는 전자의 경우처럼 어떤 곳에 잠시 머물거나 나그네로 머무는 것을 파로이케오라고 합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처럼 어떤 곳에 영구히 거주하거나 주인으로서 머무는 것을 헬라어로 카토이케오라고 합니다. 본문 18절 상반절에 계시다는 카토이케오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소지를 우리 마음에 정하시고 그 거주지의 주인으로 살게 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이 일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그 어떤 교회보다도 부유하였습니다. 소아시아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부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서 나는 검은빛이 나는 양모로 만든 옷을 입고 있어서 자신들은 옷을 잘 입는 멋쟁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약효가 뛰어난 안약의 주 생산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옷을 입지 않고 사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으며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계시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올바른 해결책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시게 하여서 그 주님과 우리가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요청할 때 필요한 도움을 주고 떠나시는 분,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나오는 지니가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아주 또렷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후에 삶의 원리가 모두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된 삶이 아니라 교체된 삶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외국에 사시는 아주 귀한 분이 며칠 머물기 위해 집에 찾아온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때 나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좋지 정리정돈하는 것은 가식적인 행동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냥 맞이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정리정돈과 청소는 그분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공항이나 역으로 마중을 나가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주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을 기리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계신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이 이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성전의 원형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회막, 만남의 천막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어느 장소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은 치성소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언약인 십계명의 돌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속죄일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만약 성전에서 치성소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건물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결정적인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이 바로 치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인격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성전, 치성소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 수밖에 없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려 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낼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30일에 오페라 양화진 공연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야외 무대에서 있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서 보는 오페라 양화진은 사뭇 감동적이었습니다. 양화진에서 보는 오페라 양화진은 다른 공간에서 보았던 오페라 양화진과는 마치 다른 작품처럼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입니다. 1885년 부활절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 항을 통해 입국하는 것으로 막이 오릅니다. 백정이라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박성춘이 장티푸스에 걸렸는데 당시 조선 말의 의료 수준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무어 선교사와 고종 황제의 시의였던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의 도움으로 낫게 되었고 학당에 다녔던 그의 아들 봉주리 나중에 그는 박서양이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대한민국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박성춘은 백정 해방 운동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박성춘의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곤당골 교회로 예배를 드리려고 오자 양반들은 물론 일반 평민들까지도 백정의 가족과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소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탔다가 선박사고를 만나 함께 탔던 여학생을 구하고 순직한 이야기와 무어 선교사의 죽음을 담담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에 합창 단원들이 양화진에 묻혀 있거나 양화진과 관련이 있는 선교사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헌신을 노래했는데 그때 저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저는 앞자리에서 그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오페라의 모든 대사는 노래입니다. 그 오페라에 모두 몇 곡이 있는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적지 않은 노래가 있었습니다. 공연 내내 성악가들이 노래할 때마다 앞쪽 가장자리에서 지휘자는 끊임없이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제게 인상적이었고 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라는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대에 세워진 배우들이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저렇게 지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무대에 나가서 지휘자를 보고서도 그 지휘를 따라서 노래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노래를 부르거나 아예 다른 노래를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 하실까를 생각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님의 지휘를 따라서 노래 부르지도 않고 노래도 내가 부르고 싶은 것으로 마음대로 고른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작품은 얼마나 엉망이 될까를 생각했습니다. 모든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 즉 오페라 공연에 참여한 성악가들, 배우들이 차례로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부터 점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의 역할을 했던 성악가가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지휘자와 감독께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작품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인생의 지휘자 또 감독자이셨던 삼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박수를 쳐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먹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의 삶은 매일매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드린 기도, 에베소 교회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과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것보다 세속적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과 큰 것들을 잊게 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연륜이 점점 길어짐에도 우리 속사람은 그만큼 강건해지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우리 인생을 지휘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새 대통령께서 지지자 49.4%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지한 50.6%의 사람들과 투표하지 않은 사람, 투표 연령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온 국민의 대통령, 온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적해 있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갈등 등을 지혜로 풀어가는 화합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현재는 물론 미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바른 대한민국을 가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회를 살맛나는 곳으로 만들며 더 밝은 곳으로 가꾸어 가야 할 역할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휘하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